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1923년 9월 19일 그날 김경삼 장로에 의해서 기도처소가 시작이 된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올해가 99주년이 되는 해죠. 99주년,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11대 목사였습니다만은 이번에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빠져있는 네 분의 목사님을 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부터 15대까지 99년 동안에 15분의 목회자가 교회를 거쳐가게 된 겁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왔죠. 우리 교회 6대 목사님의 서천장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일본 군인 신분으로 한국에 온 목사님이셨죠.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교회 1937년도에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오셔서 약 5개월 정도 목회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기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힘이 든 그런 과정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자치파동도 있었고 그래서 선교사와 총회와 대립되는 관계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6.25를 지나왔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오면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교회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초기 역사부터 오늘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고 또 앞으로도 교회가 지속되어 가느냐 마느냐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오늘까지 유지가 되어 왔죠.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최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탄생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오합지졸이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분열이 되고 쉽게 해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99주년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다투고 싸우고 해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기질대로 살았습니다. 큰 소리를 쳐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냥 큰 소리를 쳤고 미워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서로 미워하고 다투었습니다.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락 없이 그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졌을 때에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은 내가 영의정할 것이고 내가 좌의정을 할 것이다 서로 다투고 싸우던 사람들이 3년간 예수님에게서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이 아니라 10년을 같이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일반인들과 똑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일반인인지 도무지 구별이 되시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합지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두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하기 힘든 영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다 내려두고 내비두고 천국으로 가버리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심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믿으면서도 어떤 성도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경험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은 영적인 빈곤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유저는 텍사스주에 있습니다. 그 텍사스주에 있는 가장 큰 유전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어느 한 청년이 그 땅을 이리저리 오랫동안 살펴보더니 주인을 찾아가서 이 땅을 제게 파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땅을 사서 정말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젊은 자네가 이곳에서 고생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팔지 않는 것이 좋겠네. 자네도 이 땅 살 생각을 버리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젊은이는 우기고 설득을 해서 겨우 그 주인에게서 그 땅을 샀습니다. 석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계속 여기저기 시추공사를 했지만은 계속해서 실패를 했죠. 한 달여를 지켜보고 있던 그 땅 전 주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땅은 석유가 나올 땅이 아니네. 나도 이러저러하게 시도를 해보았지만은 석유는 나오지 않았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땅 속에서부터 시큼한 액체가 공중으로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을 발견을 한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큰 유전을 이 젊은이가 드디어 발견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먼저 본 주인은 그 땅을 소유하기는 했었지만은 가난에 허덕였고 나중에 이 젊은이는 그 땅 밑에 석유를 활용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빈곤함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으려고 작정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믿어지던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지만은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이성이 막 발전되기 시작을 하면서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 역사 속의 한 인물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 믿어지던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한 순간 믿어지는 계기가 있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지 사람이 쟁취하려고 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믿어져서 믿는 것입니다. 믿어져서 믿는 것이죠. 옛다 여기 있다 하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캄캄한 밤이 밀려나버리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불신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믿음이 그 속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회초리가 겁이 나기는 했지만은 아버지의 엄청난 야단이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은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제 인생에서 엄청난 결정을 내리려고 작정을 했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여기에서도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고 교회를 믿음을 떠나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불을 다 끄고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중고등부 회원들이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아노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도대체 왜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이 냉랭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피아노 뒤에 숨어서 무릎을 살짝 꿇고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유를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도 한번 울려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환상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 눈앞에 십자가 세 개가 서 있었고 가운데 십자가 아래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 순간 그동안에 아주 어릴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배워왔던 그 수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전체가 다 그냥 다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 자리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죄인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을 하셨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장면 한 장면씩 보여주셨는데 아마도 그때가 세 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이웃집 딸기밭에 갔을 때에 딸기를 따기 전에 주인의 눈치를 보고 살짝 보고 있는 그 어린 아기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가서 장난감 훔쳐서 왔던 장면도 보여주셔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헌금하라고 그때 당시 20원을 주셨는데 그 20원을 가지고 주일마다 가면서 하드 사 먹었던 장면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두고 있던 동전을 살짝 훔쳐서 빨간 고무 과자를 사 먹었던 장면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어린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마는 한 장면 한 장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저녁에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그 7시간 동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한번 나를 울려보시라고 그러면 믿겠다라고 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7시간 동안 통곡을 하면서 울게 하셨고 새벽이 되었을 때는 이미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산속에 산책을 하러 혼자 나갔다가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그 은혜로운 그 자연 속에서 통곡을 하며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연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만 하나님을 배신해서 살고 있군요.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었죠. 그리고 눈앞에 있던 제비꽃을 보면서 그 속에 수술과 암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또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낮에 찬송 경연 대회를 했는데 물론 저는 소심한 성격이어서 경연 대회에 나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점수를 체크하는 그 시간, 약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합산하고 점수를 계산하는 그 시간에 사회자가 혹시 여러분 중에 특송할 사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어나라고 하셔서 그냥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소심했던 그 아이가 앞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동기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또 그들을 다 불러내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불러내어서 다 같이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제가 찬송가를 딱 펼쳤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 작정을 했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찬송의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찬송을 부르면서 또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번 울려보십시오. 그러면은 믿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저를 울리셨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사건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그 이후로 불신은 제 가슴 속에서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죠. 내게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믿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벗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스스로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들어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내게 들어오신 그 성령,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구해서 주십시오. 내 백성에게, 내 사람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고자 합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서 아버지에게서 보혜사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다른 별명이 보혜사죠. 이 보혜사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는 협조자, 보호자,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우리 교회의 협조자가 되어주셨고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교회를 변호해 주셨고 교회를 지켜주셨고 교회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모르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은 많았던 것만큼 성령의 역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깊이 누리면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셨죠. 들어오신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나를 단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집을 치워야 되고 여러분도 옷도 깨끗한 것을 입어야 되고 조심하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떠나면은 무시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고 성도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하면은 나를 단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정이 불안해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네가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앞서 나가면은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죠. 얼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교만해하느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네가 왜 교만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너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 왜 불안해하고 너 왜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느냐라고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네 옆에 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러면은 나는 너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하루를 지나가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혼잣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내가 나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의식을 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질 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너 왜 그래?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 몰라서 그렇게 해?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갔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참으로 존귀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을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무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얼마나 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 오늘 힘듭니다. 저를 좀 꼭 붙잡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주님, 나를 보호해 주셔서 저 독한 말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중에 성령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잘 맞추어지면은 그 대화가 주님께 드리는 그 대화가 하나님을 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다 듣고 계시면서 아,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나를 보호해 오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연히 일어났던 일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던 거구나, 이렇게 큰 팔로 안아주셨던 거구나, 이걸 아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또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 이처럼 깨끗하게 저를 좀 씻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주님과 교제를 하고,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더불어 있어서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낮과 밤이 서로 돌아가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둘이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나보고 정직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내게 좀 불리하면은 자꾸만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소욕이고 이것은 내 육체의 소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 보면 다 분별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억지로 기도하려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죠. 주님께서 내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생각나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제목을 자꾸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하다가 보면은 주님과 내가 깊이 교통하고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행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내게 소원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생각이 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걸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면은 성령께서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떨 때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성경 읽으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바로 만사를 제쳐놓고 엎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하고 인정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단장을 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너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지나가면서 훈련을 하십시오. 주님,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악한 말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종이라고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 행합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그때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인정을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들께 모든 성도님들,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